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또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한적인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배워가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 침례가 물침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원래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침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또 이 성령 침례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한 비교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그 저희 이런 독립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그 교파라든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성령침례, 이제 보통 성령세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다른 그 성경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성령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침례하고 다르게 이 보통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성령 침례하고 이제 뭐 방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뭐 올바르지 못한 이제 공부에 의해서 그런 인식들, 잘못된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 은사 운동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부했을 때 이 침례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침례이고, 그것을 또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물침례가 모형이고 성령 침례가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자가 이러한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참 설명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난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외적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행해주시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매인자, 자유로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 성령, 한 믿음, 한 침례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예, 누구라도 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조건이 어떤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교파에 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로교회 교인일지라도 내가 감리교회 교인일지라도 뭐 성결교회 교인 뭐 오순절교회 교인이라도 뭐 심지어는 카톨릭 교인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파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교파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즉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러면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는 제가 뭐 오순절교회도 맞고 장로교회도 맞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뭐 내가 꼭 어떤 침례교회의 교인이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만 참되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에서 구원받았지만 장로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껄끄럽긴 하죠.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다 같은 교회냐 예, 다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교회에게 주사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는 인종도, 세대도, 지역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몸, 그리고 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리고 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외적인 침례 그리고 내적인 이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제 더 깊은 부분을 우리가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이제 이 믿는 자 안에 창조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되는 사역,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침례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인 이 영적인 결혼, 이것을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결합, 이것이 이제 결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한 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저마다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냐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할 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빌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을 이제 한 몸,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의 결혼, 이것은 그냥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남자가 여자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그냥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결혼하게 하나로 이렇게 묶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결혼,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것은 모형이고,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형을 왜 보이셨냐,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합하는데, 그것이 예,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육체.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지식으로 이해할 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예, 1 더하기 1은 1입니까? 예, 이렇게 배운 사람 아무도 없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 더하기 1을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예,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가정에 대한 관점은 이게 참 나중에 우리 물론 예전에도 우리 박노창님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이거를 둘로 보기 때문에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로 보면 절대로 쪼개질 수 없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하나님 보시는 가정에 대한 관점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가정 하나로 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신비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야 할 인간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 안으로 잠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침례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를 이 성령 침례를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침례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참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침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믿는 자들, 이 참 죄인, 영원토록 멸망받아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일부, 주님이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것이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야, 내 몸의 일부야,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예, 이것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설명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사 영적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내가 계획한 것은 너희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완전함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우리가 참여, 우리 거룩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영적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결혼에 대해서 영적 결혼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결혼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 예.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니.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에 이르게 영적인 결혼에 이르게 하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신자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침례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지체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담이 죽은 가운데서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가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설명하였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어려운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이 외적으로 보이는 침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또한 이해하게 하셨고 또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표정을 보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참 뭐랄까 좀 어둡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좀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면 너무나 쉬운 내용만 쉬어서 이렇게 그런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참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주님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참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원하고 또 이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